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에 들어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우리 개인 생활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교회에도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하여 먼저 교회에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또 많은 교회 중심의 활동들이 중단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곳에 모여서 드려지던 예배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야외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서비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 후에 친교 활동이나 뭐 기도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1대1 양육, 뭐 전도 활동, 또한 뭐 환자 방문, 뭐 병원에 가더라도 환자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 중에 가장 제일 큰 변화는 예배 양식의 변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주민 서비스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1990년대에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제가 전도서 생활하면서 성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 저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버추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형태의 변화가 생기고 또 우리 태욱 씨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전과 같이 예배를 자유롭게 언제 드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사용을 잠정적으로 불허하자 어떤 곳에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이슈로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 교회에서도 60이 넘은 그 어르신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민 서비스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들이 주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니어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쉽겠지만은 저만 해도 이런 것이 좀 불편한 그런 세대예요. 그럼 이런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가? 교회 못 가니까 큰일 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막아주실 텐데 교회 오지 않는 겁쟁이들은 도대체 이거는 천국 백성인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염려되는 일은 이런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서 조심은 하고 있는데 혹시 바이러스 문제가 수습된 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이런 계속해서 버추얼 서비스로 만족하는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정말 교회 가기 싫다 하는데 이런 버추얼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사람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예배가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서 말씀에 따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로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것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일까요?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모든 문제를 덮어버려서 마치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오래전부터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열렬합니다. 여러분,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고 출시한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라인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거를 살려고 시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책이 출간되면 미리 그거를 하고 하는 그런 열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각된 차가움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또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은 것이 아닌가. 지금의 교회가 말입니다.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계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가 힘든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살고자 하면 유대를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반면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로 아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신 일이 없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예레미야 선지자 말보다는 다른 선지자의 말이 더 합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는가? 아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는가? 축복받은 자녀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인식전환.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광야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문제들입니다.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어떻게 분별하며 따를 것인가? 아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냉장고 광고 문건, 어쩌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광고 문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바른 교회와 주의 종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올바로 분별해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 종들이 인도하는 대로 양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4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단 교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단 교주와 교리를 따른 자들에게도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이 이단 종교 안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지식의 증가는 기도보다는 세련된 방법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그 말이 옳다라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 답은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뿐만, 사는 그 삶뿐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신 안테나를 계속 열어놔야 돼요. 그 교신 안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의 교통함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함께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850대 이래 그 영적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사야, 엘리야가.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여러분 여기 방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으려면 어디에다가 뭘 찍으시겠습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어떤 것을 방점으로 찍으시겠습니까? 음? Here. 맞습니다. 저도 here라고 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있을 곳이 아닌 이곳에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제 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산으로 가서 호렙산으로 다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라는 게 뭐냐면 before the Lord 아니면 or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before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before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니안이라는 거. 이거 뭐냐면 얼굴 우리가 부니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to turn away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뭐냐? 돌이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즉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때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위를 부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안 계시고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이 지나간 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뭐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야는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삼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려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그 문제 해결 또는 대책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누구누구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새삼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놓고 조금 깊은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고 그냥 이 상황을 계속되는 것에서 그냥 이 상황 속에서만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은 핵무기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여러분 경각심을 잃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들은 더욱더 철저한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재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정의는 성경의 말씀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많이 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선택된 자들이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선택된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Belong to God.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아끼는 대상이 되었으며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 표현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를 나타내게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우자다. 또 포도나무다. 양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교회도 그의 양떼다. 참 포도나무 가지다. 그의 신부다. 그의 몸이다. 그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퀄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퀄 교회가 어떻게 이 공식이 여러분 성립이 되겠습니까?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중심 단어가 그리고를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의 그 알파벳을 모른다 그래도 그냥 에클레시아는 알아야 돼.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카를 번역한 말로 그 의미가 뭐냐면 모여 있는 무리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모여 있는 무리. 근데 모여 있는 무리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모여 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라는 거예요. 즉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라는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I will build my church 할 때 그 church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모이지 못한다고 하시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 아래 이 땅에 모이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요인은 누구 왜 이렇게 모입니까? 예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모이는 원인은 요인이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단지 그분의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계신가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다 교회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 어린 양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송케 하는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도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이 그것을 찬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어디에 있냐? 천상의 존재는 하늘에 있는 존재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나요? 영원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도성, 교회는 하늘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참된 회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가정교회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도시로 교회로 땅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이라는 그분의 능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토가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통치권을 얘기하고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얘기를 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거를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진짜 실체의 성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이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던 성전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지나가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상징했던 어떤 그림자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의 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지금 저거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도 아직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헐고 3일 만에 짓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자신의 몸인 참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을 깨닫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되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둘 중에 장소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언제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신가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그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언하시는 것은 성전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없이 예배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참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담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은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는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듯 맑고 청명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완성된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드리는 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읽으시면 하늘의 천상에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예배를 흠모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흠모해서 그 이 땅에서 그림자에 지나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예배를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감격의 예배가 없이 제도인 교회, 건물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배에 관해 직접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자이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다만 예배당에 가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여러분 바이러스를 극복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있어야지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며 함께 교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며 또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속히 성도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신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돌아가며 아버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